출애굽기 14번 메시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언약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 첫 번째 충돌이 있은 후 하나님의 대표였던 모세는 당황하고 낙심했습니다. 6장 1절부터 8절까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언약에 관한 강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분의 이름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참된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메시지에서 이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인격을 가리킴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보기로 합시다.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인격을 가리킵니다. 그분의 이름은 공허한 칭호가 아니라 그분의 어떠하심을 정의합니다. 엘 샤다이 6장 3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 구절은 수년 동안 나에게 난제였습니다. 나는 창세기에 있는 구절들에 의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두 여호와라는 이름에 친숙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 구절들과 6장 3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조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은 어떤 특별한 이름을 아는 것과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별개의 사실이라는 데 근거를 둡니다. 예를 들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압니다. 그러나 이 이름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주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아는 것과 체험적인 방법으로 주 예수를 그분의 이름으로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수는 여호와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잘 알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여호와 구원자에 대한 체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나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나는 기독교 안에서 출생했으며 나의 어머니는 나에게 예수의 이야기를 가르치셨습니다. 심지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이야기했으며 반대에 직면할 때 기독교를 옹호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에게는 여호와 구원자이신 예수에 대한 체험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이름을 알았으나 그 이름으로 주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와 동일한 원칙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으나 이 이름으로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하나님, 다시 말해 엘샤다이로 알았습니다. 엘은 전능한 분을 의미하며 샤다이는 유방 혹은 저통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성한 칭호는 하나님이 강하시며 모든 것을 충족시키심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분이신 그분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엘샤다이가 공급과 약속을 위한 하나님의 이름인 것처럼 여호와는 존재와 성취를 위한 그분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이신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약속의 성취를 누리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들의 체험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분이었으나 여호와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분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었으나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6장 1절부터 8절까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엘샤다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로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좋은 땅에 관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을 때 13절과 14절에서 400년 후에야 좋은 땅에 관한 약속이 성취되리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기간이 다 찼을 때 모세는 80세였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성취되리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6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충족시키는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여호와로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취하는 하나님이 되려면 존재하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분이 자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의미의 동사 있다는 오직 그분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동사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이 우주 안에 그분만이 자존자이십니다. 약속하신 그분은 엘샤다이이나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그분은 여호와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그분 자신을 떠나서 아무것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만 여호와로서 계십니다. 약 40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좋은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자신에게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아직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존자가 아니고 영존자가 아니라면 수천 년 전에 한 약속이 성취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며 항상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는데 실패할 수 없습니다. 이 우주 안에 계신 분이 있는데 이 계신 분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약속하시는 하나님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엘샤다이라는 이름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했듯이 이 이름을 알았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의 성취를 받지 못하고 믿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은 그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려고 오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라.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존재하시는 분, 여호와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년 동안 나는 요한복음 8장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장에서 세 번씩이나 주님은 자신을 나는 이다로 언급하십니다. 5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이다. 위대한 나는 이다로서 주님은 영원히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아브라함 전에 계십니다. 영적으로 말해 요한복음 8장은 주님이 자신을 모세에게 나는 이다로 계시한 출애굽기 3장에 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와 구원자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구원자 엘샤다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 오신 분은 영존자, 즉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성취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약속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엘샤다이가 아닌 여호와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엘샤다이 아닌 여호와로 오셨습니다. 마치 주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세야, 네 조상은 나를 엘샤다이라는 이름으로 알았다. 그러나 나는 내가 나를 다른 이름, 즉 여호와의 이름, 존재하는 자의 이름으로 알고 체험하기를 원한다. 내가 약속한 것은 무엇이든 내가 성취할 것이다. 주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바로와의 협상의 결과에 대해 그분께 불평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분께 바로가 백성들에게 악한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이름으로 그분을 알고 그분을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체험하기를 갈망하셨습니다. 주께서 모세를 격려하실 때 그분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모세야, 당황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너는 내가 여기에 단지 엘샤다이만이 아닌 여호와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이 내가 나를 나는 이다로 체험할 때이다. 여호와 영존자로서 나는 나의 언약을 성취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셨을 때 엘샤다이 아닌 여호와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약속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된 것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으로서 그의 상황 안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에게 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오늘 약속의 단계에 있지 않고 성취의 단계에 있습니다. 성취의 단계는 구약과 신약에서 하신 약속의 성취를 다 포함합니다. 신약의 한 가지 약속은 주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단지 엘샤다이만이 아닌 여호와로 체험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위대한 나는 이다이신 주님에 대한 체험이 부족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에 관한 찬송을 부를지라도 날마다 우리는 여전히 가난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여호와로 체험합니까? 그분을 엘샤다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그분이 풍성하고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충족시키심을 선포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다에 대한 참된 체험을 갖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알려면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체험 없이 이름만을 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될 것입니다. 40여 년 전에 내 고향에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큰 회사에서 나의 일로 매우 바빴습니다. 또한 교회의 사무는 나에게 엄청난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적어도 네 번은 교회 집회에서 말을 해야 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우리 위에 임해 성도들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나는 직장을 포기하고 전시간으로 주님을 섬길 부담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몇 개월이 경과한 후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주님께 반복하여 나갔으나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냥 두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제대로 잘 수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지점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밤 내가 주님과 씨름을 하고 있을 때 그분은 나에게 내가 전시간으로 그분을 섬기겠다고 약속한 것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나는 그분께 그것은 아내와 자녀가 있기 전에 한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 직장을 버린다면 가족을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에 대해 매우 염려했습니다. 그 이전에 나는 그분의 공급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알았습니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주님은 나에게 그분의 말씀을 계시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이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심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그분을 취하든 취하지 않든 알아서 하라는 최후 통첩을 내리셨습니다. 무릎을 펴 일어서면서 나는 주님께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을 취합니다. 발을 딛고 섰을 때 나는 안에서 문제가 결정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참으로 나에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나는 이다로 반복하여 체험합니다. 그분이 나는 이다이심으로 여호와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존재하십니다. 그분은 계시며 항상 계실 것입니다. 지난 날들의 나의 체험을 통해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을 단지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하나님으로 알 뿐 아니라 존재하신 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여, 이번 메시지에서의 나의 부담은 특별히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회복에 대한 여러분의 신실함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 앞에 기나긴 여정이 있으며 많은 시험과 시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엘샤다이실 뿐 아니라 여호와이심을 간증하기 원합니다. 그분은 단지 충분하고 약속을 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존재하시는 분이며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나는 나의 말을 지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영원히 존재하시며 그분은 동사, 있다의 실제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다 성취하실 것입니다. 시험과 시련과 어려움에 직면할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여, 당신은 계십니다. 나의 문제들은 끝날 것이지만 주여, 당신은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한층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후에는 바로가 무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만 주님께 항거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바로의 존재가 끝난 후에도 여호와는 여전하셨습니다. 6장에서 주님은 그분을 여호와로 알게 하시며 모세를 격려하셨습니다. 마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모세야, 너는 나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알 필요가 있다. 너는 나를 나의 존재에 따라, 나의 생존에 따라 알아야 한다. 내가 위대한 나는 이다인데 무슨 이유로 너는 낙심을 하느냐? 여기에서 주님은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알도록 모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당신은 주님을 단지 엘샤다이로 체험합니까? 아니면 여호와로 체험합니까? 당신에게 필요가 있거나 당신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단지 그분의 풍성함과 충분하심으로 인해서만 주님을 찬양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또한 그분이 존재하는 분이심을 인해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단지 그분이 할 수 있다는 것과 전능하시던 것만으로 인해 그분께 감사하지 말고 담대히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주여, 당신은 계십니다. 필요에 처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충족케 하는 분이신 주님께 기도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영원한 존재를 인해 주님께 찬양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누군가가 이렇게 선포하기를 열망하십니다. 주여, 당신은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풍성함과 충분하심과 능력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만일 당신이 나는 이다이신 주님에 관한 계시를 받았다면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곤란한 일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여,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계십니다. 당신은 나는 이다이시며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그 약속은 언약이 되며 창세기 17장에서는 그 언약의 표로 할례가 행해집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결국 하나의 약속일 뿐 아니라 표가 있는 언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특별한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은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맹세가 그 약속에 더해질 때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언약이 됩니다. 그러한 언약은 계약과 같습니다. 6장 8절에서 주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 땅으로 이끌어들이리라. 그 땅에 관하여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었던 바니라. 또한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어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주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약속은 그분이 손을 들어 세우신 언약이었습니다. 이렇게 손을 드는 것은 맹세, 즉 맹약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그의 손을 들어 그로부터 아무것도 취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 특별한 문제에 대해 맹세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언약을 할 때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주 예수님의 온 인격이 들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너희가 나는 이다임을 알리라. 주 예수를 드심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이 새 언약이 되게 하는 위대한 맹세를 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주님은 많은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로 들리셨을 때 이 약속들은 새 언약이 되었습니다. 이제 신약 전체가 언약이며 들리신 그리스도께서 서명하고 승인하신 계약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로 들리셨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3층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 들리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주 안에 있는 가장 위대한 맹세의 표징으로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이 맹세는 두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십자가로 들리심이요, 두 번째는 보좌로 들리심입니다. 할렐루야! 전 존재가 들리신 이분이 지금 보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손에 있는 것은 약속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언약에 관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세야, 너는 내가 너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는 내 백성을 좋은 땅으로 이끌어들이겠다고 나의 손을 들었었다. 너는 약속된 땅으로 나의 백성들을 이끌어들이지 못하도록 바로가 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모세야, 낙심하지 마라. 나는 있지만 바로는 있지 않다. 나는 나의 언약을 성취할 여호와이다. 나는 나의 백성을 좋은 땅으로 이끌어들이고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모세야, 나의 언약과 나의 이 이름으로 인해 격려를 받아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의 이름과 그분의 언약이 있습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상상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주님께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것이 그분의 언약에 따른 것임을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분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그분의 언약, 즉 그분이 성취하기로 맹세한 언약에 의한 것임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목적을 위해 전쟁을 치를 때 우리는 그분의 순수한 말씀에 함께 서야 할 뿐 아니라 그분의 언약에 함께 서야 합니다. 이 언약은 주 예수께서 십자가로 들리시고 보좌로 들리셨을 때 보증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날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또한 주님이 그분의 회복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회복이 그분의 언약으로 약속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회복이 우리의 생각이나 성견 지명이나 상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우리의 이상에 따른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회복은 전적으로 그분의 언약에 따른 것입니다. 이 언약 안에서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교회를 건축하리라. 지난 세월을 통해 대적은 회복을 파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회복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파괴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회복의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기 전에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 많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바로는 다루기 쉬운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오늘날의 바로, 즉 사탄과 사탄에게 소유되고 강탈당한 자아도 쉽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했던 것처럼 낙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여호와와 그분의 언약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단번에 몰살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일이었는지요. 대신 그분은 의도적으로 그와의 충돌에 관여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고의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였다면 나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만들고 나서 왜 나를 그에게 보내십니까? 이런 식으로 바로를 다루면서 주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분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알고 그분의 언약을 알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충돌이 아무리 격렬해진다 할지라도 결국 여호와는 그분의 언약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에 대한 어떤 반대에도 당황하지 말고 종교가 일어나 우리를 대항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날의 바로는 날뛰고 저항하며 지연시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주님과 그분의 회복에 대해 우세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과 그분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일에 종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회복의 목표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언약에 따라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와 보좌로 들리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지금 그분의 언약이 승인되었다는 확실한 표징으로 보좌 위에 계십니다. 여호와 구원자, 위대한 나는 이다이신 그분은 그분의 언약을 성취하고 우리를 좋은 땅 안으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